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빛의 도움을 받아 주의 말씀에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우치고 그 말씀에 살갑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성이 자라지 못한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에게도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정서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밀한 방식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기까지 죄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죄성이 여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죄악은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적수이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인간의 완고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오해해서 끝까지 믿지 않고 돌이켜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죄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우리 편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예정론을 가리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송영을 돌려드리기보다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일은 마치 개망나니 같은 자녀가 잘못은 자신이 해놓고서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낳아놓아 조로하여금 이런 고통과 어림을 겪게 합니까? 라고 부모에게 대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궁극적 원인은 선택에 있긴 하지만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집 나간 탕자를 두 손 벌려서 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두 팔에 안기기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뿌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요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또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해서 마치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중직자입니다. 몇 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신앙에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적어도 우리 집안에는 목회자가 몇 명이요? 중직자들이 몇 명입니다. 이런 것에 기대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혈통만을 자랑하고 거두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해보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낸 일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급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참 선지자의 복음도 그들은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술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만을 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난관에 부딪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인간의 짧은 견해에서 나온 생각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민족을 겨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도 이미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32절 말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독특한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지요. 이스라엘은 제사장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계시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 제도도 계시받았습니다. 구제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아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돌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골백번 수천번 실패해도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농후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질문이죠.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리기로 작정하셨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여지가 그들에게 없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법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120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각각 이방 나라에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종을 보내고 종을 보내고 그래도 종을 잡아 죽이니까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어서 최후 구제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적 복음마저 걷어차고 만 것입니다. 이런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다는 의미가 되는가?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겉으로 보는 것처럼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무슨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해주 최씨 집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씨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최씨만 한국 사람인가요? 이씨도 김씨도 한국 사람이고 해주 최씨만 아니라 경주 최씨도 전주 최씨도 한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말만 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자신의 가문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기보다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에 속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혈통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 바울은 불신앙의 대표였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대표, 바로 대표주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타국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재판에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고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에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미 이 내용은 8장 29절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이 말은 단지 자신의 이성으로 캐치해내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해내었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선택, 언약적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 근거하는 거죠. 나의 결단, 의지, 나의 열심, 이것은 부침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요, 어떤 때는 정말 불같은 열심을 냈다가 어떤 때는 저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결국 이런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한 사람을 딱 표본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좀 억지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조사할 때 표본 조사가 그래도 통계학적으로 좀 믿을 만한 정도의 수가 좀 있어야 이런 정도로 내가 조사를 해보니 이렇다라고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 딱 제시하면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나다. 이것만 말하는 것은 좀 억지처럼 느껴지지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의식한 듯 자신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는 마치 아담의 원죄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같이 이스라엘 열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후렴구처럼 반복되지요. 열왕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숭배에서 바알 숭배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 때는 사실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였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일만으로 모자란 듯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감행했습니다. 엣바알은 말은 엣바알인데 바알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바알과 동의하는 사람, 이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바알이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은 마치 원죄처럼 자리 잡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요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래서 가장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신앙적인 타락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신앙의 타락기, 특별히 배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났죠? 여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파시고, 이방 나라의 앞자에 들어가면 부르짖고,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삼손 때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장 힘센 장사 삼손을 세우셔서 그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런 상 가운데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인물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삼손과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엘리야죠. 450명과 딱 맞서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딱 맞서 싸우는 이런 모습에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 대결을 벌인 일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밤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문종현 강사님이 열왕기 19장 설교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그토록 강구했지만 햇빛만 쨍쨍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뿐만 아니라 고랑에 파놓은 물들을 혀로 핥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싹 핥아버리시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3년 6개월 동안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비가 있을 것이라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렸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돌이키셨다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세벨은 살기 등등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의 막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순간 바람 빠진 바퀴처럼 그냥 확 주저앉고 말았어요. 로뎀나무 그나라에 누워서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죠. 먹을 음식을 주시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한 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대답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라는 이 뜻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제단을 헐어버렸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조건하에서 성전의 존재 의미가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 교회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통로요. 제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죠. 따라서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오시는 통로가 막혔다는 뜻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이 뜻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영적 상황 가운데 바울이 능력 대결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벌이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배도한 상태에 있었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죽여주십시오. 그냥 제 생명을 취해주십시오. 요나처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두었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한 말, 다 배도하고 저만 남았습니다라는 이 말,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억지였습니다.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능력 대결을 벌인 열왕기상 19장 전이 18장이거든요. 18장이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요. 오바다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100명을 두 굴에다가 각각 50명씩 넣어놓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떡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8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제 이런 억지를 부리게 될까요? 힘들면, 영적으로 매우 공고하고 디프레스 되면 이런 억지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좀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 나만 겪고 있다. 나 아무도 모른다.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오해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분투를 벌이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영혼의 무게가 덜해집니다. 나만 겪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렵다. 그럴 때 한결 그 상황을 견뎌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열왕기 상의 내용은 마무리하고 바울이 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엘리야를 언급한 것은 자신의 모습이 엘리야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급격한 회심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가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이방 세계에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와 같아요. 비록 칼이나 창과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복음의 영적 무기로 이방 세계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바울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또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한켠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인간적인 의를 고집한 사실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9장의 초두에서 바울이 이런 안타까움을 밝힌 사실을 살펴본 바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지를 보였죠.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반드시 남기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당백으로 맞섰던 엘리야의 신앙의 기계나 바울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의 사람들의 의지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기 백성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유혹과 박해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 무용담을 들을 때 박수를 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찬사를 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솔리데오 글로리아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신앙의 기계와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피조물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많이 가져가신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를 당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시는 분도 아니요, 가지고 계신 것들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이 일에 내 영혼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엘리야를 언급하는 또 하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원칙을 오래 전부터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남은 자는 누가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남은 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요? 남다른 열심과 남다른 의지의 굳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 좋으면 하하하고 조금 어려우면 그냥 깊숙이 그냥 들어가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주의 십자를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12회 동안 혈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그 힘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와서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우선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찾을 자를 찾으신 결과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아합 시대는 여호와의 숭배에서 바알 숭배로 공식적으로 돌아선 때였습니다. 혹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사단장이 신자면요, 부관참모를 비롯해서 대대장들 교회 많이 나옵니다. 요즘 시대는 좀 달라요. 요즘 사람들 안 그러죠. 그래도 아마 군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왕이 믿으면 신하들은 다 따라 믿게 되어 있고 백성들도 따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2000년 역사를 살펴볼 때 지금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박해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면 예외 없이 배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교자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면 배교자 처리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우리 한국교회도 신사 참배라는 사람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일 때문에 교단까지 갈라졌던 것입니다. 아합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데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배교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사라지고 묻은 것 같은 이런 때 아무리 쳐다봐도 도대체 믿는 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은 언제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런 사람 있어요.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 어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주일 성조 그렇게 하는 사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 학회에 가면 예수 믿는 신학자들이나 아주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세미나 참석하면요, 주일이 되면 예배 한번 드리고 오후에 대개 여기저기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주변에 좀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호텔에 머물면서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혈통적 이스라엘 대다수가 바알에게 무릎 꿇었지만 그러나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만 자기 백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7천명은 완전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남길 자를 남기셨다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자, 이런 남은 자에 대한 이해는 로마서 성경, 로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2장 28절 이하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9장 6절과 7절에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모순되어 보이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혈통적 이스라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 모순을 해결하고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유영탁 교수님이 아모스서에 나타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논문을 읽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설교하면서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구약신학 논문집에.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새로운 신앙 사상인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신학자가 만들어낸 거고 성경 안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시대도 있었습니까? 사사시대를 보세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어보세요. 완전히 판도가 다르죠. 그죠? 사사기는 이거는 도대체 이런 개차반의 삶을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레위인이 첩을 두지를 않나? 융관을 하지 않나? 여기에 자극받아가지고 첩의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지파들에게 보내가지고 싸움박질을 하지 않나? 남자가 죽어나가니까 여자를 채워오지를 않나?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소설입니까? 영화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룻기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죠? 경건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 이방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업수 여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4장도 읽었죠. 마땅히 안식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니까 보내지 않고 다시 끌어와서 막 일시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선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지금도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과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남은 자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남은 자는 선택된 자들로서 5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은 유기된 자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을 멸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현재 적용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보편교회는 때로는 잘 보였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이 보편교회 구성원인 개교회들의 순수함은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며 규례들이 시행되고 공예배가 행해지는 일들의 순수함에 따라 더하거나 덜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교리가 분명하게 설파되면 교회가 좀 더 순수해지고 그러지 못하면 덜 순수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25장 5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합과 오류 아래에 있다.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될 정도로 타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정은이 천해로 오면 다 거기에 그냥 꺾여져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 아니라 김정은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물을 끓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올 수 있겠고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왕성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바빙크가 쓴 논문 세 가지와 그가 쓴 짧은 글 몇 개를 읽었습니다. 합리주의와 범실론, 데카르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대륙을 이 다양한 신학 철학과 신학 사상들이 휩쓸게 되면서 혼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1816년에 왕이 장로교 체계와는 다른 정치 체계를 네덜란드 국가교회에 요구하자 이에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분리파예요. 분리파. 네덜란드 역사는 분리와 애통파라고 하는 이 두 파를 통해서 네덜란드 기독교회가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자기 신앙의 내용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은혜와 행위를 대조시키고 있죠. 만일 사람의 행위가 포함된다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했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붙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라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실행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능력과 행위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그래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00명으로 대표되는 남은 자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신앙의 고결함 때문이 아닌 그들의 굳건한 의지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번 주안에 논문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관하여 그게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제 설교하고 딱 맞아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지옥의 맹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탱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대 안에서도 왕이시고 자신의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요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 왕으로 존재하는 한 믿는 자는 언제나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비관적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몰라요. CCC 금식기도 매년 초가 되면 CCC에 속한 사람들은 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방학 때 2박 3일 정도 금식기도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것은 그냥 기본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때로는 산상기도 올라가지고 산에서 부르짖는 이런 일들은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 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상박산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한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코람데오닷컴이라는 곳인 인터넷 신문 안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부산의 큰 교회를 이루는 한 목사님이 SFC 폐지 상정안을 이번 총회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SFC 간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의기에 봤습니다. 뭐라고 비판하는가? SFC는 학생 신앙 운동이 아닌 간사 신앙 운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한 200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학원 보그마율은 운동원당, 거긴 운동원이라 그러는데 청년들을 가리켜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지만 0.02명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참 암울하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저희가 기도학교를 합니까? 왜 독서캠프를 합니까? 왜 어려운 시대에도 수련을 합니까? 뭐 그거에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의 불길이 점점 꺼져가는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미 남은 자인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하십니다. 단지 명제적으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차게 흘러가는 계곡의 물줄기처럼 그 물줄기는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습니다. 넘어서 흘러가요. 큰 바위도 굴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넋이 빠진 채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저항에 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신앙과 불신종의 왕관 때문에 아 너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고통과 어림을 통해서라도 사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폴리가월 비롯해서 종교회 때 왈도파, 위그노, 언약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을 비롯한 신사참배 하지 않았던 분들 또 지금 시대에도 이런 신앙의 내용을 따라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우리의 위상이 드러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렵고 힘듭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불신앙과 불신종으로 완고한 상태에서 그저 삶의 지극히 적은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산교회 교우들은 그런 불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독교적인 사상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해서 세속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폄하되고 교회 위상이 실추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남아있게 될 것이요 믿음과 신앙의 정제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남은 자다운 삶의 위상을 드러낼 때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주 앞에 송령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 지금도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지극한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맡아요 보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는 우리 남은 자 되는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